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교단에 서는,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세 절인데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늘 하던 대로 일어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요? 오늘 주여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또 혼들에게는 주께서 힘을 주시고, 또 아직 주님께 항복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음에 아버지 우리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외롭고 고독한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께서 선물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도에 저와 저희 가족인 미국 그 텍사스 주에 있는 그 휴스턴 근방에 A&M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직무상 그 연수차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터키에서 유학 온 그 유학생들의 가족들하고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우리하고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까 좀 통하는 것도 있고, 또 6.25 때 아마 그분들이 와서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동질감을 좀 느끼고 있고 한국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이제 조금 가까워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종교 이야기는 꺼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 무슬림들은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무슬림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특히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바로 적대감을 바로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가 참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때 의외로 이분들이 마음을 열었던 그 주제가 니들 마음에도 힘이 있느냐, 알라를 섬길 때, 코란을 읽을 때, 그리고 또 그분들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삶을 드릴 때 너희 마음에 힘이 있느냐, 그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쉼, 다른 말로 이제 안식이라고 하죠. 안식. 이 쉼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어린애들은 고민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기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안식과 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보통 쉼, 안식, 뭐 이렇게 쉼 그러면 떠오르는 혹시 말이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예, 쉼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예, 힐링, 또 잠. 우리 잔지훈은 잠부터. 예, 또 다른 분들은 예, 떠나라. 아, 평안. 보통 이제 그 광고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제일 그 카피라이트를 잘 써야 광고가 나. 보통 광고에 보면 이제 그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떠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참 많고, 이거 외에도 보통 보면 이제 노는 것, 자유 뭐 이런 말들이 아마 연관이 좀 연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할 때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떠나는 것. 대부분 여행이죠, 여행. 그죠? 아, 동남아. 아니면 저기 오시아니아 뭐 이런 데 가서 좀 쉬고 왔으면 그 여행을 생각하거나 잠이나 애들 같은 경우는 방학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처방과 사람을 설계하시고 또 만드신 직접 사람을 만드신 분의 처방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누구 얘기에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네? 상식적으로 누구 얘기를 따르는 것이 더 현명하겠습니까? 우리보다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를 설계하시고 또 우리를 직접 만드신 그분의 처방이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분의 처방대로 우리가 정말 이분께로 왔는데 온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왜 오늘 아침에 풀이 죽어 있고 우리 마음이 쉼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는 고민을 안 해보셨죠. 저도 지난 한 2주 동안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보통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구하는 작업은 예수님의 심정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또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섞여있는 우리 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실까 그것을 이제 보통은 생각하는데 지난 2주 동안은 그렇게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2주 동안 치과를 5번을 갔는데 이가 이빨이 돌아가면서 아파가지고 상당히 혹독한 두 주를 클라이막스가 이제 금요일 날이었는데 이게 마취를 분명히 했는데 마취할 때 굉장히 아팠는데 마취가 안 돼가지고 아주 그냥 한 1시간 정도 고문을 받았어요. 보통 통증이 지나가고 나면 깨운함을 느끼거든요. 그죠?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나면 정신이 맑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렇지도 못하고 마음에 이제 분노가 막 치밀어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려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너희는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은 예전에 그 지금 잘 들립니까?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을 끄집어내신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서 내게로 데려왔다.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로 데려왔다. 그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학에 와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쉼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그죠? 아주 뭐라고 할까 좀 그 얼핏 할 수 있는 것이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이구나. 우리 몸이 쉰다고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저 뉴질랜드나 그죠? 저 필리핀이나 뭐 어디 괌에 가가지고 좀 쉬었다 온다고 해서 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을 얼핏 우리가 쉽게 그죠? 마음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성경은 화해라고 말하는데 화해.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가장 많은 가치를 부여해 주실 수도 있고 나를 마지막에는 결산하실 그분. 그분과 화해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너희들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가는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시고 자기 자신이 희생 헌물이 되어서 우리가 대가로 지불해야 할 화해 헌물을 이미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그 기초 위에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로 가서 우리 마음을 그분께 열고 화해를 하면 됩니다. 구원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남아있느냐?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업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한번 했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작업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설교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우리에게 쉼을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을 오늘 본문은 멍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로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의 멍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확실하고 충분한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감옥에서 침례자 요한이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오셔야 할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요한도 아마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의 사역이 지금 마무리되는 건가? 정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 건가라고 궁금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라 하느냐면, 너희들이 오늘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것들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요한이 들으면 즉시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놀랍고 확실하고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선포하시는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부분이 좀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여기는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많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표적을 받고, 또 다르게 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니까 볼 수 있지. 안 나오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 것이 아니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심판은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하고 또 그것의 중심지였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두로와 시돈보다도 너희에게 임할 심판은 더 클 것이다. 성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하고 부패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돔, 그 소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보다도 너희에게 내릴 심판은 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오라고, 나에게 오라 그런 말씀대로, 물론 그 얘기는 더 뒤에 합니다만,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왔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셨느냐? 우리 본문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예, 마태복음 11장 펴놓으시고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배옷을 입고 죄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뭐가 없었던 거죠?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날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 나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집을 두 분류로 나누면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고 나온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멍에라는 것이 이제 그 등장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분들은 누가 메시아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어떤 메시아가 필요하느냐 하면 타락한 상태로 죄짓는 그 삶 그 상태 그대로 내가 그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능력 있는 분 그런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분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나 예수님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그 나와 정체성이 너무도 달랐던 겁니다. 비유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비유하자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그 있는 그 지니 있죠. 거인 지니. 예,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뭐 무엇을 원한다 그러면 딱 해주는 그런 지니와 같은 메시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려면 그런 메시아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초청하시기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안에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보면 내게로라고 말할 때 그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나를 밝히는 부분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요. 우리가 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죠? 약간 다르긴 한데 하늘과 땅의 소유주 이렇게 말할 우리 지난 휴양회 때 왜 그때 한번 했잖아요. 생각나요? 누가 했던 얘기죠? 하나님을 불러놓으시니 예?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따라서 이렇게 근사하게 맥선님이 설명하셨던 거 생각 안 나세요? 예. 하늘과 땅의 소유주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지칭했던 것이죠. 그때는 이제 소유주, 퍼제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주, 로드라는 말을 사용했죠. 같은 말이 같은 말.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27절 다 같이 시작. 예. 근데 하늘과 땅의 주위 소유주이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입니까? 예? 아들이죠. 원래는 우리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그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냐 너희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바로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넘겨받은 그 바로 그 주로서 로드 그 주로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때 내가 가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서로 안 맞죠. 그죠? 이게 딱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너희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한 주인으로서 너희들에게 이것도 베풀고 평안도 주고 안식도 주고 자유함도 주고 은혜도 베풀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그것을 어떤 존재로서 애저 그죠? 영어로 보면 애저. 어떤 존재로서 하기를 원하시느냐? 주로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로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능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사람들이 늘 가는 곳에서 저 선포했던 얘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자매님?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의 왕국의 백성으로 나아오려면,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예수님께로 오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매스컴에 노출되는 특히 많은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내가 누구에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오해, 서로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실 때 그분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하루 이빨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못 하다가 오늘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한번 쭉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밝고 힘이 있고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눈을 마주치질 않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까지만 해도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보다는 사실은 제 자신에게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해야 될 일을 다 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열중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분께로 나오는 것만으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그분의 안식을 누리려면 이거 우리가 28장부터 30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다 읽어야 돼요. 28장만 읽으면 안 돼. 28절만 읽으면 안 됩니다. 29절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읽고 30절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우는 멍에가 뭔지 아나? 멍에? 굴레. 굴레. 굴레라고. 멍에가 뭐냐면 시골에 계신 분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도시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쟁기로 밭을 갈거나 또 저 무거운 짐을 나르기 위해서 수레를 끌 때 그 끌기 위해서 짐승의 이 목, 등목 여기죠. 짐승의 등목에 이렇게 시옷자처럼 생긴 이렇게 나무로 된 그 굴레를 얹는 겁니다. 그 위에 얹고 이렇게 얹어서 여기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발하고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수레를 끌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아프겠죠. 여기 등목이 아프겠죠. 그렇게 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밭을 가는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와가지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때도 보면 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이, 결이, 여섯 결이의 소로, 열두 결이의 소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이가 뭐냐면 쟁기는 하나인데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그 멍에는 두 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도 두 마리. 소 두 마리가 하나의 쟁기를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의 결이라고 말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고 그 물건을 운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그 멍에는 거의 이 결이라는 말과 거의 함께 등장을 하는데 그 결이는 소 두 마리가 하나의 쟁기를 이렇게 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죠? 그 문화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멍에를 메려면 길들여져야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소가 멍에를 메면 어떻게 되겠어요? 밭고랑으로 이렇게 똑고로 가야 되는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가야 될 때 서버리고 서야 될 때 지금 서서 이게 뭘 좀 해야 되는데 가버리고 그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먼저 잘 길들여져야 됩니다. 저희 강아지 쿠키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강아지 쿠키는 기리던 강아지입니다. 앉으라고 그러면 앉고 엎드리라고 그러면 엎드리고 그리고 그 우리 쿠키는 식탐이 좀 강해요. 그런데도 음식을 앞에 놓고 기다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식탐을 억제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산길에서 사람들도 없고 그런 산길에서 앉으라고 그러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 좀 두려울 텐데 우리 쿠키가 겁이 많거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앉아서 기다려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쿠키가 저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가 저보다 쿠키한테 훨씬 더 잘해줍니다. 더 많이 더 부드럽게 쓰다듬어주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말투가 벌써 달라요. 저하고는. 저는 맨날 그 명령조인데 우리 집사람은 늘 사근사근하게 이렇게 그래서 집에 가면 저한테 자랑해요. 저희 아내 무릎에 탁 올라갑니다. 근데 밖에 나오거나 또 어떤 아주 결정적일 때는 제 얘기를 들어요. 위험하거나. 왜 그러느냐. 우리 쿠키는 처음 저를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멍에를 메고 길들여진다는 것은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그런 예수님께로 나왔는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는가? 나왔는가? 두 번째, 그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 밭이 아니고 예수님의 밭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밭을 잘못 갈아가지고 농사를 좀 망쳐도 그 이익과 손해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밭을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주인의 밭을 가는 것. 그게 이제 멍에를 맨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한 주 저도 직장에서 군대로 치면 이제 사관학교격인 우리 후보생들이 있습니다. 1년 교육을 받고 이제 졸업을 하면 좀 중요 인사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념사, 우리 청장님의 기념사를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 초안 잡은 걸 갖다 드리니까 표정이 영 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나름대로 좀 고쳐보시려고 하다가 고칠 게 너무 많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툭 던져주시면서 좀 신경을 좀 써서 좀 고쳐. 그래서 내일이 졸업식인데 오늘 밤에 남아서 퇴근도 못하고 고쳐보니까 머리가 안 도는 거예요. 이게 막 그 통증 그렇지, 그 또 이게 설교 준비하느라고 또 이것도 신경 썼지. 머리가 막 평소 같으면 이게 줄줄 나가는데 이렇게 말이 문구가 쭉쭉 나가는데 10시간 넘고 막 이렇게 해야 돼도 안 되는 거였지. 머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순간적으로 겁이 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아직까지 안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드려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야단 맞을 것,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별 다른, 이제 그전에는 생각기도 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참 소방정이면 소방서장이거든요. 소방서장. 소방정 급식이나 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여기 와서. 괜히 내가 왜 중앙에 올라와가지고 이러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꿀꿀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확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찬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딱 회복을 한 게 뭐냐면 이게 내 일이 아니지. 보고서 이 기념사 작성하는 거 이게 내 일이 아니지. 예수님의 일이지. 내가 그분의 소유인데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고 그걸 끝이구나. 그래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수정금 시간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다른 모든 생각들 필요 없고 뭐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이런 생각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보고서 기념사 작성하는 그것만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설거지 하는 것, 병원에서 진료하시는 것, 사업하시는 것 다 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오늘 지금 나에게 할당 지어준 바로 그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짐을 스스로 메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무거워요.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서 내 짐을 받은 다음에 내가 져야 할 짐을 따로 떼가지고 또 주십니다. 나에게 짐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져야 할 짐을 다시 할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이것만 해. 나머지는 나한테 다 맡기고 그 짐을 이제 내가 이만큼은 너에게 할당해 줬으니까 이제 너 혼자서 한번 잘해봐.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짐도 그분이 같이 메는 거예요. 아까 결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소 두 마리가 끄는 거. 나만 끄는 게 아니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시고 성령님의 파워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같이 지는 겁니다. 이 짐이 여러분 쉽지 않겠어요? 당장 생각해서. 그죠? 공감이 좀 되십니까? 이 짐이 더 쉽죠? 그 짐이 더 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되시면 좀 더 깊이, 좀 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짐이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인지 한번 어디쯤 적어놨더라. 체크리스트를 한번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체크리스트대로 내가 정말 주인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의 아들로 어떤 상태로 태어날지 키는 크게 태어날지 뭐 아니면 머리카락은 굵게 태어날지 그런 거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묻는 거 자체가 어리석죠. 근데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언제 무슨 일을 겪을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누구를 만날지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거 혹시 정하고 하시는 분 있어요? 계획 세워가지고 없잖아요. 내 삶인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심장, 콩팥, 그리고 눈이나 귀 뭐 이런 것들이 고장 없이 잘 돌아가도록 내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53인데 벌써 이게 지금 안경이 다초점 안경을 껴야 돼요. 안경 한 개 가지고는 그냥 일반 안경 가지고는 글자 보려면 요 안경 끼고 저 멀리 보려면 또 다른 안경 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어저께 이빨 하나 아파가지고 이 마취가 했다 그러는데 마취가 안 돼가지고 그 막 그 찌를 때마다 그 이빨 한 개 아픈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통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나 자신의 주인 역할, 주인 노릇 하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었나요? 우리 제 아내와 제가 우리 지안이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만들었으면 머리카락도 조금 그 염색 안 해도 되도록 반곱슬로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통로 역할을 했을 뿐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보면 다 공짜입니다. 공짜. 그죠? 공기, 물, 음식, 뭐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 평온한 이 온도, 그죠? 조금만 뜨거워져도 타 죽고, 조금만 추워져도 얼어 죽는데, 그 아주 그 좁은 그 간격 속에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 이런 거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통제할 수가 없는 걸. 죽는 것은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어요. 자살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는 자살하면 지옥 가요. 안 됩니다. 그거는. 구원 받았는데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구원 받았는지 그 사람 의심이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많은 짐을 지고, 아까 기념사 하나만 그냥 똑바로 정신 차리고 서면 될 걸, 거기서부터 내가 나 자신이 주인으로 탁 돌변하는 순간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가, 여기 왜 왔나,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다른 많은 계산들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인이 나에게 주신 그 일만 몰두하면 늘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1987년도에 그때 저는 굉장히 그 고달픈,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제 구주로 믿고 또 그분의 십자가 대속과 그리고 부활, 휴거,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뭐 이런 것들을 다 믿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생활이 많이 어려웠어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조그만 방에 저희 형, 나, 누나 둘 이렇게 네 식구가 살면서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삐뚤어진 눈으로 보고,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똑바로 못 보고,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 있으니까 보고, 이 세상의 불평등, 불합리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곱씹으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때가 특히 이제 그 청년기다 보니까 그 성적인 것들, 내 속에서 성욕은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나는 그 성욕을 멸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오는 그 많은 내 자신에 대한 그 어떤 그 부정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학생들 옷 입고 다니는 것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보는 것마다 다 고민인 거예요. 보는 것마다 너무나 힘든, 너무나 생각이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위계양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육체까지도 딱 밤 2시에서 3시 사이에 잠이 깹니다. 이 고통 때문에. 위계양은 위염 이런 거하고 달라요. 빵꾸가 난 거거든요. 엄청나게 쓰리고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밤 2시가, 새벽 2시가 되면 잠이 깨가지고 낮 동안에 하던 그 고민을 이어갑니다. 낮 동안에 하던 그 많은 생각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못 견디겠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병원에 가서 6개월치 약을 지어서 6개월치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희대학교에서 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새로 듣게 됐어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세울 것들이 없는 것들을. 그런데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분이 전하는 복음은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자신이 달랐던 겁니다. 내 자신이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완전히 그 마음이 그 절망 상태에서 낮아져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처음 듣는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짐들은 내가 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 짐들을,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짐들을 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이미 다 지셨다는 것,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마음에,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아, 내가 이게 질 수도 없고 질 필요도 없는 짐들을 내가 왜 이렇게 지고 살았을까. 그래서 내 주님인 예수님께 이제 이 짐들을 맡기고, 예수님이 나에게 지우는, 내 대장인, 대장이 되시는 이 예수님이 나에게 지우는 그것만 내가 지겠다, 이런 결심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권고한 건 아닌데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87년 2월 달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즉시로 안식을 얻었습니다. 내 마음이 즉시로 쉼을 얻었어요. 6개월치 약을 며칠 안 돼가지고 갖다 버렸습니다. 다 약이 필요 없어졌어요. 배가 안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고 말할 때 그 안식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됐든지, 그죠? 아니면 뭐 사업에 대한 염려가 됐든지, 직장에 대한,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든, 그 짐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그 주인의 것이에요. 그 주인이, 얘가 예전에 그 장로교회 청년부장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이 몇 명 안 돼가지고 한번 그 청년들 초청 청년 전도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이 다가올수록 내 마음속에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은 다가오는데 새로 올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 별로 없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뭐 딱 보니까 없어요, 별로. 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딱 얘기 다 해놓고 뭐 이게 초빙도 다 하고 다 해놨는데 손님 올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주 그냥 엄청 컸습니다. 그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예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던 말씀이, 네가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게 네 일이냐, 그거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떠올려주신 생각이, 그게 네 일이냐, 그거는 내 일이다, 네가 왜 주제넘게 스트레스를 받느냐, 네가 왜 주제넘게 스트레스를, 내 일을 가지고 너는 네 일만 해, 내가 너에게 맡겨준 바로 그 일만 하라고. 이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우리의 멍에입니다. 우리의 멍에. 즉시로 평안을 얻었어요. 평안을. 그 한 명이 오든 아무도 안 오든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아, 내가 얘기했다가 막 거부하면 어떡하지? 나는 막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멍에를 메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따로 떼어가지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위선에 빠집니다.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아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 많이 알아.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 많이 알아. 그러면 얄밉잖아요. 그 사람은 왜 겸손한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겸손한 거예요. 왜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겸손한 겁니다. 좋은 평가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는 스킬이고 처세술이지 우리 주 예수님의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어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자리만 잘 지키면 되는 거야. 원래 내 자리만 똑바로 이렇게 정직이지, 정직. 그러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 자리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많이 알면 많이 안다, 많이 안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하는데도 못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스킬이라고. 겸손은 있는 그대로. 내 자리를 정확하게 보고 그걸 지키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고. 그 온유는 뭐냐? 온유에 대해서는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그 자기 스스로 죄가 될 때 하나님과의 그 소외감, 하나님과의 그 화해가 끼지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핏방울이 땀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한 번도 없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버지와의 끊어짐, 그 다음에 그 십자가형에 대한 그 고통,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뭐야 죄덩어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 고통이 예수님께 주는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종의 자리를 지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렇게 결심이 하고 나서 이분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가시관을 억지로 끼워서 쓰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대못이 박히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내일로, 그러니까 내가 메야 할 그 내 멍에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온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그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에게 할당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비명을 지르고 막 악을 쓸 수도 있어요. 고통을 좀 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입을 열지도 않고 잠잠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의 그 순간들에 잠잠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가장 그 표상이 모세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13절이 아니구나. 3절에 보면 모세는 지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 모세가 타고난 성질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타고난 성질은 아주 한성질합니다. 진짜로. 젊었을 때는 사람을 때려 죽여요. 자기 그 혈기 때문에 화가 나서 화를 못 참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좀 들어서도 그 머리바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그 반석에게 말해라. 물을 내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가서 어떻게 하죠? 그 지팡이로 두 번 반석을 두 번이나 탕탕 때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물을 내야만 하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 내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것도 들리기 때문에 물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 한성기를 하는 타고난 성기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그 모세를 온유하다 그랬을까? 사람에 대해서는 모세가 이렇게 혈기를 부리죠. 십자가 돌판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건데 그냥 던져가지고 깨뜨리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괴팍하고 까칠하고 그죠? 한성질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주인 되심을 끝까지 인정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몇 번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2절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그 흑인 여자를 아내로 얻은 것을 놓고 대적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고 민수기 1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고라와 통치자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민수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또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런 대적과 반역이 일어날 때 모세는 왕이었기 때문에 제압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마와 능력으로. 모세는 왕이었습니다. 여술은 모세는 왕이었는데 이 왕의 왕으로서의 자기의 그 권능과 그걸 행사하지 않고 모세가 취한 태도는 땅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개구리처럼. 그리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다 합니다. 신학에 와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환승질 하잖아요. 그죠? 바울도 타고난 형질은 굉장히 그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성질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평생의 동역자고 은인이었던 예루살렘에 가기를 소개하고 은인이었던 바나바하고도 그러잖아요. 마가일로 한 번 딱 다투고 그냥 갈라서 뿌리잖아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바울이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취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이 육신에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보통 신학자들이 그걸 보통 간질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간질. 간질 아시죠? 그죠? 근데 이 간질이 이 사탄의 가시가 내 육체에서 떠나기를 바울이 세 번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이 내가 그 내 은혜의 일부에 속하고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입니다. 하나님께서 돌 맞는 자리로 매 맞는 자리로 감옥으로 파선하는 곳으로 파선 배가 부서져가지고 침몰할 위기 그죠? 파선하는 곳으로 마지막에는 도끼로 목이 잘려 죽는 자리까지 데려가시면 묵묵히 잠잠히 그분의 처분대로 따르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든 위인들은 이 온유함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우리도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나에게 온유와 겸손이 부족하다.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기질 이런 거는 핑계가 아니에요. 그건 핑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께서 주인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진짜 원래부터 주인인데 그 주인을 주인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온유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성질 내라 그렇게 얘기하진 않거든. 그죠? 그분이 싸워라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시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무해하여라 그죠? 무해하여라. 양처럼 비둘기처럼. 우리 그 특히 근본주의를 표방하고 독립침례교회 형제들 가운데 진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형제들이 굉장히 훌륭한 면들이 많은데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 할까 너무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것과 안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뭐라고 할까 까칠하고 냉랭하고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한 이런 부분들은 방금 우리가 배운 것에 의하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게 되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될 때 가정을 세우게 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면 마태복음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저도 아직은 지극히 부분적으로 경험한 것이지만 제가 경험한 것에 의하면 주님의 멍에 말로 정말 쉽고 그분의 짐이야말로 정말 가볍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 항복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안식을 맛보고 있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분을 주님으로, 주님 원래부터 주님이신 그분을 주님 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제가 주님의 말씀 두 가지를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